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아침에는 구약 성경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거리하였더라.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로 군대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예, 5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수양이가 즐겁고 좋지요. 우리가 그래도 뭐니 그래도 모든 것을 다 두고 말씀 가운데 젖어들 수 있고 또 말씀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에 얻어지는 것보다도 훨씬 더 기쁘고 놀랍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 걸레 들어가지고 세상도 많이 변하고 뭐 우리 자신들도 이미 변한 것고 이제 그래 하지만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인터넷 신문에서 어떤 내용을 한번 읽었냐 하면은 폐품을 재활용하는 그런 기사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우리 주위에 폐품이 많죠. 헌옷도 있고, 또 신발도 있고, 또 종이도 있고, 여러분, 플라스틱도 있고. 여러분, 그런데 미국에서 어떤 독지가가 맥주병을 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맥주병으로 뭘 만들었냐 하면은 청바지를 만들었다는 기사를 제가 읽은 거예요. 야, 이거 너무 이상하다. 어떻게 맥주병에서, 모서는 맥주병에서 청바지를 만들 수 있는 섬유가 나올까? 여러분도 들어보면 이상하죠? 그런데 이분은 이야기하기를 청바지 뒷주머니에 붙은 주머니가 맥주병 3개 속에 들어있는 섬유를 꺼집어내서 뒷호주머니를 만들었습니다. 또 이 바지 오른쪽 다리를 보면서 이거는 맥주병 몇 개를 가지고 이 오른쪽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야, 이건 너무 신기하다. 우리가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 인간이 진짜 이 우리는 유리락하고 아무 자격 쓸데없는 그런 폐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신소재인 아주 질기고 편한 청바지가 나왔다면, 야, 이거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보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신비함, 뭐, 어떻게 보면 신기하다 그럴까요? 여러분, 놀랍다 그럴까요? 또 아니면 너무 축복스럽고 은혜스럽다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말씀 속에 들어있는 비밀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면 너무너무 재미있다는 거죠. 저는 얼마 전에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 이야기 가운데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하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네가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율법사하고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한 사람을 들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뭐 지역교회에서 많이 들으셔서 너무 잘 아는 이야기지만은,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난 거죠. 여러분, 강도를 만나가지고 이제 급한 죽을 정도로 큰 두들겨 맞고, 자기의 소유도 자기에게 있는 것도 다 이제 빼앗기고, 마침 그 길로 누가 지나갔느냐 하면은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제사장이 그걸 보면서 피하여서 지나가고, 야, 제사장도 참 특이하다. 왜냐하면은 제사장이 그걸 보면은 그래서 좀 돌봐주고 좀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피하여서 지나갈까? 여러분, 레위인도 그걸 보면서, 야, 저기 한 사람이 급한 죽을 정도로 두들겨 맞고 누워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이 피하여서 지나간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한 사마리아인이 그곳을 지나가게 된다는 거죠. 사마리아인이 짐승을 타고, 뭐 쫄랑말을 타고 갔는지 모르지만은 짐승을 타고 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쓰러져 있는 그분을 보면서, 야, 이분이 강도를 만났구나. 내가 이분을 그냥 두고 가면은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이 사람 좀 돌봐줘야지. 여러분, 짐승을 타고 가다가 내려가지고 자기에게 있던 기름을 가지고 상처에 붓고, 또 포도주도 붓고, 뭐 상처가 한두 군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이제 싸매가지고 그 사람을 태워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주막으로 데려간 거예요. 저는 한번 제가 이제 교회에 있으면서 형제 자매들이 저한테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이제 뭐 보통 뭐 성경에 대한 질문을 하면은 내용이 해답이 성경에 있으니까 뭐 이야기하기가 너무 좋은데, 성경에 없는 질문을 할 때 있거든요. 그거 하면은 참 곤란해요. 한 번은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은, 목사님, 교회가 왜 이리 시끄럽습니까? 그 교회가 시끄러운 거는 여러 사람이 모이서는 게 시끄럽지. 혼자 있으면 절대로 안 시끄럽다. 근데 목사님, 교회가 보니까 어떤 때는 몇 명 없는데도 뒤에서 그 들려오는 소리, 그게 너무너무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뒤에서 들어온 소리 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우물에 물길로 갔는데, 여러분, 물길로 갈 때는 아무 소리 안 했는데, 물길로 가지고 오다 보니까 뒤에서 들려온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게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죠. 항상 우리 교회에 자꾸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많습니다.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지요. 교회는 시끄러운 거야. 그래, 절은 조용해. 절간에 가면 조용하고 교회는 원래 시끄러운 거야. 그럼 목사님, 어째 구원받은 사람은 어째 시끄러워? 구원받으면 원래 시끄러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예루살렘에 살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그만 죽게 될 정도로 많이 두들겨 맞았는데, 이 여행하는 사마리아인이 데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이 사람을 어디로 갔느냐. 성경에는 절간으로 갔더라 기록 없고, 어디로? 주막으로. 주막은 절간보다 조용해 시끄러워요. 여러분, 주막은 시끄러운 데예요. 오만 사람이 다 오잖아요. 거기에 뭐 여러분 여행하는 사람도 있고, 놀러 온 사람도 있고, 또 술주정뱅이도 있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주막으로 데려갔다. 그건 뭐냐? 그 주막이 교회인데 시끄러운 데로 데려갔으니까 교회는 시끄러워야 되잖아. 그래 이야기하면 유구무언이여. 늘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네가 첫 번째 훈련이 뭐냐?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다. 이런 소리도 있고 저런 소리도 있고, 술 취한 사람 소리도 있고, 여러분 뭐 아니면은 뭐 할 일이 없어서 떠드는 사람도 있고, 뭐 그것도 어떤 사람은 가고 시험 보러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여러 말이 있지만은 진짜 네가 받아들여야 할 말이 무엇이며 받아들여서 안 될 말이 무엇인지, 그거를 넌 여기서 좀 치료하면서 그것 좀 연습 좀 해야 되는 거야. 교회 안에서 여러분 왜 시끄러운지 아시겠죠? 예? 시끄러운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율법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세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 사마리아인이 있는데, 이 세 사람 중에서 네 이웃이 누구냐?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여러분,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이 율법사를 보면서 너도 가서 이 사마리아인처럼 살아라. 그 말은, 야, 내가 이제 가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지.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합니까? 짐승을 하나 사고 또 기름도 사고 여러분 포도주도 사고 또 싸매일 것도 사고 양식도 사고 뭐도 사고 대나리온도 몇 개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사마리아인처럼 다니면서 여행을 하면서 강도 만난 자를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려가 그거냐. 예수님은 율법사를 보면서 네가 어찌 아직까지 율법에 매여 있느냐,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었느냐, 네가 율법을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율법에서 떠났을 것이고 이제는 율법사가 아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회개도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네가 어떻게 아직까지 율법에 매여 있느냐. 예수님은 율법사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사마리아인처럼 놀랍게 여러분 아름답게 생활할 수 있는데 어찌해서 아직까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 있느냐. 예수님은 이 율법사를 보면서 너무 불쌍하고 처분하지요. 야, 이 사람이 진정한 율법사였다면 율법에 기록된 이 자가 나를 이야기하는데 나를 알았을 건데 이 자가 율법사가 진정한 율법사가 아니니까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율법사에게 새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고 율법사의 마음과 생활을 주님이 바꾸시기를 정말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우리의 자신들 속에 나도 모르게 매여 있는 것들이 너무 많죠. 여러분 생각에 매일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데 매일 때 있고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그 모두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다시 거기에서 새로운 길로 이끌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제가 한 번은 룻기서를 대하면서 뭘 발견했냐면 이 나오미가 엘리멜렉과 함께 이 베들레헴에 살았잖아요. 성경에서는 이제 베들레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베들레헴이 있고 베들레헴 입구 에브라시라는 동네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에브라하고 베들레헴에 대한 구분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죠. 나오미나 엘리멜렉이 여러분 이 베들레헴 살아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에브라 사람이더라. 에브라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야 베들레헴인데 왜 이 나오미를 에브라 사람이라고 에브라 사람이더라고 이제 못을 박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 라헬에 대한 기록을 읽어보면 여러분 이 라헬이 바딴 아람에서 뭐냐면은 이제 야곱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베델로 올라오잖아요.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가지고 베델까지 험한 길이죠. 거기 중간에 에서도 만나게 되고 뭐 이런저런 일도 만나고 막 그랬는데 이 야곱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베델까지 오니까 자기 마음에 야 내가 베델까지 와가 되겠냐 베델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자. 여러분 야곱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베들레헴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서 이제 베델에서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성경은 베델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길은 격한 길이었더라. 다시 말해서 험준한 길이었죠. 여러분 그 험준한 길이었는데 이제 뭐 그냥 뭐 젊은 사람이 보통 사람도 괜찮은데 그때 마침 라헬은 이제 아기를 가져가지고 몸이 참 무겁죠. 여러분 무거운 몸으로 험준한 길을 가다가 뭐냐면은 이제 베들레헴을 얼마 앞두고 에브라스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마침 라헬이 거기에서 막 신고하고 막 어렵고 여러분 그러면서 거기서 베냐민을 낳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이 라헬이 두 번째 아들 이제 낳으면서 야 내가 너를 보니까 네가 너무 불쌍하다. 왜냐? 네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를 잃게 되니까 네가 혼자 자라야 되니까 네가 얼마나 불쌍하냐. 그래서 네 이름을 베논이라고 짓자. 여러분 라헬은 그 자를 아들을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우리 아들을 왜 베논이냐? 왜 베논이란 말 뜻이 슬픔의 아들이란 말 뜻인데 왜 이 아이가 슬프냐? 아니다. 베냐민이다. 여러분 야곱이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거기에서 에브라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베들레헴 아주 가까이 온 이 라헬인데 베들레헴까지 가지 못하고 에브라스에서 뭐냐면 베냐민을 낳고 자기가 이제 일생을 마치는 죽는 그런 위치에 도달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라헬은 자기 생애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위치인데 여러분 가장 놀라운 위치인데 어떻게 거기서 죽을까? 제가 에브라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성경 사전에 보면 에브라스 히브리 말로 이 에브라스이 뭘까 찾아보니까 에브라스는 어떤 뜻이냐면 알곡, 알맹이 곡식. 여러분 베들레헴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베들레헴은 떡집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그걸 보면서 아 맞다. 에브라스는 알곡이구나. 여러분 에브라스 이야기하는 건 뭐냐? 베들레헴에 갈 수 있는 자는 자기의 껍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 여러분 자기의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여러분 자기 색깔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 그냥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 말이 아니고 이 사람은 자기의 육신적인 모양, 방법, 여러분 색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도 버린 거 없이 자기의 걸 다 가지고 있는 자. 베들레헴은 뭐예요? 떡집이지요. 여러분 떡을 만들려면 여러분 알곡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알곡의 껍질을 벗겨야 되고 여러분 자기의 색깔에서 벗어나야 되고 또 그것이 부서져야지 떡이 되지. 여러분 자기의 색깔 껍질 여러분 그거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떡으로 만들 수가 있느냐. 베들레헴하고 에브라타고 그냥 단어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뜻은 너무 다르다는 것이요. 야, 이거 참 귀하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놓고 구약성 레위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6장 18절입니다. 무릇 아론 자손의 남자는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소득이 됩니다.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요 18절에 만지는 자마다 요게 뭐냐면 소재인 거예요. 소재. 여러분 소재는 곡식을 빻아가지고 여러분 고운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섞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소재를 소재물을 만지는 자마다. 여러분 소재물을 만지는 자. 주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기 원하냐 하면은 에브라트 아니고 베들레헴에 속한 자. 정말이 베들레헴에 속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과 그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 여러분 똑같이 보아스도 흉년을 당했는데 여러분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흉년을 이기지 못하고 모압으로 내려갔고 여러분 보아스는 흉년을 이긴 거예요. 여러분 흉년을 이겨서 그 다음에 오는 축복인 여러분 풍년에 들어서 아주 풍년에 여러분 즐기고 있는데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흉년을 이기지 못하고 모압 땅으로 내려가서 엘리멜렉도 죽고 여러분 말년도 죽고 여러분 기련도 죽고 제가 그 기록을 쭉 보면서 야 그렇구나. 에브라스에 속한 사람은 흉년을 못 이기는구나. 베들레헴에 속한 사람은 흉년을 능히 이기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여러분 에브라스에서 베들레헴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소재를 만지는 자마다. 여러분 소재물이 처음에는 에브라스 알곡에서 시작됐는데 이것이 이제 껍질이 벗겨지고 여러분 빠이고 그러면서 고운 가루가 되어서 이제는 한 재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재물이 됐다. 그게 전부 다 뭘 이야기하냐. 흡사 우리들의 신앙의 모양들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가 자 오늘 사무엘상 18장을 두시고 빌립보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여기 있는 이 말씀 가운데 보면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여기에는 빌립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랬는데 이 지극히 해가지고 일해가지고 난하여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 갖지 아니한 것을 여러분 지극히 선한 자가 되고 지극히 선한 위치에 머물면 우리의 자신의 마음에 갖지 아니하는 부분 걸려들어서 저희들 선교회가 주님 앞에 참 감사한 게 이제 목사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형제 자매들도 위하시고 또 저희들도 위하셔서 우리를 이제 주님 앞으로 이제 끊임없이 이끌어 가는데 우리 자신들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악하다. 여러분, 우리는 악하다. 악한 사람하고 여러분 선한 사람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악한 사람은 자기가 악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마음에 뭐 내가 악한 일을 해서 악한 게 아니고 내가 선한 일이라고 착한 일이라고 여러분 뭘 잘해가지고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악하다. 우리 자신들의 마음에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악하다. 물론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 계시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셔서 이제 이해가 가지만은 우리의 자신들을 끊임없이 우리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여러분 가장 선한 게 뭡니까? 갖지 아니한 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면 누구든지 인간들의 마음 속에 갖지 아니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죠. 뭐 교회와 같지 않고 여러분 말씀과 같지 않고 여러분 조언과 같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쭉 발견이 되면서 내 자신이 성경에서 진짜 어떠한 자냐 우리의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제가 오늘 사무엘상 18장을 읽었는데 여기에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제 이기고 돌아오면서 사울 왕 앞에 섰을 때 이제 요나단과의 그 대화한 이야기, 요나단이 다윗을 대하는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저는 이 말씀을 대보면서 요나단의 그 신앙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여기 14장에 보면,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이 요나단이 블레셋 나라의 그 수비대, 국경 수비대하고 접전, 전쟁을 해가지고 이제 국경 수비대 자꾸 이렇게 뭐예요? 찝찝거리면서 이 전쟁을 도발시킨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화가 나가지고 블레셋 나라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큰 대군을 이끌고 뭐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그 군사 백성은 해변에 모래처럼 많고 그러니까 그때의 이스라엘 나라에는 여러분 사울의 왕에게 군인이 한 2천명 있었고 또 요나단에게 1,000명 있었고 다 해도 3,000명밖에 안 되는데 블레셋 나라에서는 여러분 마병이 3만이고 병거가 6천이고 백성은 막 해변에 모래처럼 많고 많은 군사력을 이끌고 전쟁을 이제 도발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본 거예요. 야, 이거는 택없이 전쟁이 안 된다. 졌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군인들은 일찍 도망가고 미련한 사람은 그 충성한다고 늦게 도망가고 전부 다 굴에 숨고 뭐 숲속에 들어가고 저는 그 이야기 어떤 사람은 뭐 물속에 들어갔다 간 사람도 있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싸워보지도 않고 블레셋 나라 군인에게 눌려가지고 완전히 막 사기가 죽어있죠. 그때인데 요나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저 할 일 없는 이방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보다 내가 저 블레셋 저거 그냥 내버려 둬서 안 되지. 그때 마침 자기 옆에 병기된 소년이 있으니까 야, 너 내가 지금 블레셋 나라 적진에 뛰어들어가 내 전쟁하고 싶은데 내가 싸우고 싶은데 너 같이 가겠냐? 그러니까 병기된 소년이 뭐라 그랬어요? 주인이여 그렇게 하소서 내가 마음을 다하여 따르리이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나단이 블레셋 적진으로 이제 뛰어들려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이쪽이고 블레셋 나라는 이쪽이라고 이야기하면 중간에 계곡이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에서 요나단이 블레셋 나라 적진으로 건너가려면은 계곡을 이제 지나서 올라가야 되는데 계곡에 내려가지고 이제 언덕 위에 올라가는데 블레셋 사람이 올라오라고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뭐 우리에게 블레셋을 붙인 것이고 가라고 이야기하면 올라오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붙이지 아니한 것이다. 요나단만 그 마음,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병기든 소녀 둘이 이제 계곡을 따라서 가가지고 올라가는데 마침 블레셋에서 군인들이 보면서 어떻게 해? 저거 누군지 모르지만은 젊은 청년 하나가 오니까 야, 이리 오너라. 너 빨리 올라오너라. 요나단의 마음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블레셋을 나에게 붙였구나. 이 요나단이 언덕을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반일경 지단 안에 여러분 반일경 그게 막 한문으로 돼가지고 옛날에 이거 성경을 번역하실 때는 뭐예요? 이 우리 선조들이 이 성경을 번역하셨는데 갓쓰고 했대요. 꿇어 앉아서 갓쓰고. 근데 그때는 막 한문으로 많이 썼으니까 한문 용어가 굉장히 많이 반일경 지단 이 반일경 지단이 떡인지 뭔지 몰라가지고 찾아보니까 한 사람이 소를 몰고 밭을 가는데 아침에서부터 12시까지 밭을 가는 그 양 시간 그걸 가지고 반일경 지단이다 그렇게 기록돼 있더라고. 그러면 그렇게 쓰지. 그러니까 아침부터 점심 먹을 때까지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을 죽였는데 몇 사람 중에 25명을 죽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분 병거가 3만이고 마병 6천인데 백성은 해변에 모래처럼 많은데 블레셋 사람 열중시어 차리어 돼가지고 눈 감아 그래가지고 요나단하고 병기도 소년하고 칼로 배를 툭툭 찔러가 죽였다면 그거 다 죽이려고 하면 몸살 나요. 가만히 앉아서도. 여러분 반일경 기단 안에 25명밖에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요나단이었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블레셋 사람들끼리 전쟁케 해가지고 그 정의로 승리로 다 이끌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18장에 기록된 이 이야기는 이제 블레셋과의 두 번째 전쟁인데 이 전쟁은 전의 전쟁과 다르게 뭘 했느냐 블레셋 나라에서 골리앗이라는 큰 장군이 나온 거예요. 골리앗의 키가 한 3m 가까이 되고 막 창자루는 배틀체만 배틀체가 이 정도 되잖아요. 이런 창을 가지고 여러분 휘두르면은 우리는 창주도 못 들지요. 여러분 그런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뭔 뭡니까? 너희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제 군인 전체가 싸울 게 뭐냐? 우리 대표가 싸우자. 나는 블레셋의 대표고 이스라엘의 대표를 하나 세워라. 그러니까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나는 블레셋의 대표다. 이스라엘의 대표자는 누구냐? 이스라엘 대표자를 세워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저 골리앗 저 장수 나가서 싸우면은 누구든지 저 창에 칼에 한 대만 맞으면은 진짜 이거 뭐 뼈도 못 찾겠다. 그래 군인들이 전부 다 도망가. 아브넬도 도망 다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였는데 다윗이 와가지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요나단이 아까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 가졌던 그 마음처럼 저 할례 없는 이방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내가 죽어도 어떻게 고향도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사울 왕 앞에 선 거예요. 왕이여 내가 가서 저 골리앗을 쳐부수겠습니다. 이 사울 왕이 야 우리나라에는 인재가 이래도 없느냐 어떻게 소년 하나밖에 없느냐 장군들은 어디 갔느냐 너무 비참하죠.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기를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가 입었던 군복도 주고 모자도 주고 칼도 주고 창도 주고 다 준 거예요. 다윗이 시험적으로 걸어보니까 사울은 모든 사람보다 키가 어깨 위나 더할 정도 큰데 다윗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안 맞죠? 갑옷하고 모든 거 다 벗고 사울이 그거 다 벗고 뭘 가져와? 물매 하나만 딱 가져와서 계곡에 와가지고 아마 요나단과 전쟁한 그곳인지 계곡에 와가지고는 이제 냇가에서 매끈매끈한 돌 다섯 개를 주워가지고 이 골리앗하고 전쟁을 한 거죠. 여러분 이 골리앗과의 전쟁을 하면서 뭘 했습니까? 다윗이 물매로 골리앗의 머리를 때려가지고 골리앗이 죽고 말았지요. 여러분 여기 18장 17장 18장 위에 있는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제 이 소년이 누구냐, 누구의 아들이냐, 어떻게 해서 골리앗을 이겼느냐 그 이야기가 나오고 18장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돼 요나단이 그를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러분 18장 1절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보면서 이제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고 그날 아버지 집에 가지 말고 나와 같이 여기서 있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서 뭐냐면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주고 군복도 주고 칼도 주고 뭐 활도 주고 띠도 주고 자기의 것은 이제 다 이제 다윗이 준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대해보면서 요나단이 좀 잘못하고 있는 게 발견된 거예요. 이 요나단이 여기에 사무엘상 17장이라서 그런데 만약에 이 요나단이 사무엘상 14장에 자기가 적진에 뛰어들었을 때 여러분 병기던 소년하고 둘이 블레셋 적진에 뛰어들었을 때 여러분 요나단의 마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골리앗이 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골리앗을 상대로 해서 싸울 자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면 요나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 야 이상하다. 내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사무엘상 14장에 있었을 그때 전쟁 내가 누구보다 먼저 뛰어나갔는데 아버지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내가 그냥 나갔는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육해 주셨는데 여러분 사무엘상 14장에 있었던 하나님 어디 가셨느냐? 여러분 사무엘 14장 때 가졌던 요나단의 믿음 그거 가지고 있었더라면은 골리앗을 봤을 때 비굴하게 피하는 요나단 아니고 다윗처럼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요나단. 여러분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은 요나단의 마음 속에 14장에 가지고 있던 믿음, 역사, 함께한 하나님 그거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 생각 속에 빠져서 여러분 형편을 바라보는 눈이 훨씬 더 밝아져서 그런데 참 희한한 거는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었잖아요. 소년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그걸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저 블레셋 골리앗, 저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한다. 여러분,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참을 수가 없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사무엘상 18장에서 여러분 요나단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뭐 다윗에게 칼을 주고 여러분 군복을 주고 활을 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 마음 속에 다윗과 같은 그 마음, 다윗과 같은 그 믿음, 다윗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14장에 있었던 그 마음은 어디 갔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야, 내 자신을 보니까 야,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없구나. 나는 다윗과 같지 않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다윗과 같지 않은 그런 자구나. 언젠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다 도망가고 없구나. 요나단의 마음에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한 그 사실이 발견이 되면 요나단이 내가 현재 머물러 있는 이 위치 이거는 멸망이야.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 돼. 내가 다윗처럼 아니면 사무엘상 14장처럼 내가 거기 벗어나야지. 여러분, 요나단의 마음에 내가 다윗과 같지 아니한 하나님과 같지 아니한 그 마음이 있는 것이 발견이 되었다면 마지막 전쟁에서 아버지 사울도 죽고 말기수아도 죽고 여러분 요나단도 죽고 여러분 다 죽었잖아요. 사울의 아들들이요. 만약에 여러분 18장에서 요나단이 그 사실을 마음에 알았다면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죠. 야, 내가 그 사이에 너무 잘못됐구나. 내가 너무 세상적으로 빠졌구나. 내가 내 자신을 너무 믿고 의지했구나. 여러분, 요나단의 마음에 새롭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살아나서 다윗이요,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살자. 아마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또 요나단이 마지막 전쟁에 블레셋의 전쟁에서 죽는 그런 일에서 벗어났었겠죠.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자신을 믿는 마음, 믿음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죽이고 믿음에서 떠나서 자기의 생각과 그 속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죠. 우리가 므비보셋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므비보셋이 두 발이가 다 쩔뚝이었잖아요. 어느 날 다윗의 마음 속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었는데 요나단에게 속한 사울에게 속한 사울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 없느냐?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신하들이 쭉 조사를 해보더니만은 왕이여, 로드발 암미엘의 집에 거기 이 므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므비보셋을 데려오너라.
므비보셋을 데려온 것이오. 므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죠. 왜? 할아버지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이 두려워서 겁이 나서 그 로드발 마길의 집에 가서 숨어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제 들통이 났구나. 내가 이제 죽었다. 다윗은 이 므비보셋하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므비보셋,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데 너 이제부터 왕궁에 살고 밥은 식사는 나와 같이 왕예상에서 같이 먹자. 하루가 가고 이틀이 지난 거예요. 뭐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몇 년 지났겠죠. 다윗의 마음에 조금 뭔가 찝찝한 게 생긴 거예요. 야, 므비보셋 왜 이렇지? 어느 날 다윗이 므비보셋에게 뭘 줬냐면 이 므비보셋에게 사울이 쓰다 남은 거 뭐 집안 가재 도구하고 또 뭡니까 밭도 있고 뭐 논도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전부 다 사울 왕이 쓰던 것을 다 므비보셋 준 거예요. 다윗은 기다리지요. 이 므비보셋이 사울의 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걸 보면서 다윗의 마음이 상한 거예요. 압살롬과의 전쟁이 있었죠. 다윗이 피난을 갔습니다. 그런데 시바는 왔는데 므비보셋은 안 온 거예요. 므비보셋은 왜 안 왔느냐 시바에게 물으니까 왕이요. 이 므비보셋이 나하고 같이 오려고 했는데 자꾸 망설이고 빨리 안 나오고 머뭇머뭇해서 내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내 혼자 왔습니다. 다윗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 맞다. 전쟁에서 돌아왔습니다. 므비보셋을 만났습니다.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가지고 왕이요. 왕이 예루살렘을 떠난 이후로부터 내가 수염도 깎지 아니하고 의복도 갈아입지 아니하고 발에 맵시도 안 냈습니다. 근데 다윗이 책망을 한 거예요. 네가 왜 네 말하느냐? 네가 왜 자꾸 네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느냐?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사울의 것이 들어왔을 때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나한테 안 맞더라. 그래서 내가 그 즉시 벗어버렸다. 머비보셋, 너는 어떻게 해서 사울의 것을 그렇게 많이 줬는데 네 마음에 불편한 게 없느냐? 네 마음에 불편한 것이 없는 머비보셋, 사울의 것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머비보셋. 사울은 뭘 이야기합니까? 육신을 이야기하지요. 육신의 것을 가득 채웠는데도 마음에 아무 감각이 없는 너. 다윗은 므비보셋과 상에서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하면서 네가 나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은 집에 살고 자는데 어떻게 나하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내 마음이 너에게 하나도 홀로 들어가지 않느냐. 다윗의 마음에 므비보셋의 마음의 흐름을 보면서 사울의 것이 들어왔는데도 그는 기뻐하고 이제 됐어. 이것만 충분해. 다윗 없어도 여기까지 살 수 있어. 두 발이 쩔뚝이가 밭을 주면 농사를 지을 수 있겠어요? 안 되는데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 므비보셋을 보면서
다윗과 같지 않은 게 너무 많은데도 어떻게 그걸 모르느냐.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은 우리들을 교회에 두시면서 말씀 앞에 두시면서 내 자신이 교회와 말씀과 종과 더불어 같지 아니하는 부분이 뭐냐. 그게 발견이 되면 그때부터 찾아 들어가는 신앙. 야, 내 자신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절대 안 된다. 자기 자신을 버리고 주를 의지하고 주를 힘입어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상 18장을 기록하면서 요나단, 네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한 그 부분이 발견이 돼야 돼. 활을 주고 군복을 주고 칼을 주고 그게 잘하는 게 아니고 다윗의 마음을 흘러받아야 돼. 그러면 너는 변하는데.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자신들이 갖지 아니한 부분이 발견되면서 주님 앞에 새롭게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 주님 앞에 감사를 돌리고 수양의 기간 동안 남은 시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역사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